우리 모두 히브리 5장을 피했습니다. 히브리 4장 마지막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언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제사장에게는 직무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죄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가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밖으로 나와서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희생물이 없이 감히 하나님께 접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오늘날 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중보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래서 수년을 걸쳐서 그들의 마음 상태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는 죄인이 하나님께 전혀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시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만이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의식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할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적극적인 반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지파의 후손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 대답을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을 7장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의 계통으로 통해서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직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그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레위지파에 속하지도 않고 레위지파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7장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이 레위지파 계통보다 위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타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이 소이든 양이든 죽이고 그는 나를 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으며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임명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죄인이나 참회하는 자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러한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실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본 다음 그 후에 와서 나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4절 말씀, 이것은 내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명예로운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직분이 정치적인 직분이 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도가 실제로 퇴락되고 영성이 결핍된 데 대한 고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관은 높은 지위를 세워놓고 원래의 의도인 영적인 개체보다 더 저질로 퇴락된 정치적인 기관으로 퇴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큰 교파의 교회의 문제들은 영적인 단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같은 사람이므로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회는 사람이 자의로 직업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회에 종사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육의 양에 따라 당신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비숍이 나에게 손을 얹었다고 해서 목회에 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종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인 지위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라 하셨으니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7절 말씀.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과 강한 통곡으로 기도한 예수님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구속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속할 수 있다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속될 수 있다면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신실함으로 구속을 얻는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잔은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구속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는 십자가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를 이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고 또 그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기도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관해서 그 관계를 인지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이가 아버지였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피하려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의 계획을 요지부동하게 견지하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여 원수를 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옥 유황불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의 품으로 영접하시고 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가게 하시는 극치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단행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기를 심히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갖도록 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행히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를 그러한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 무리들에게 하셨나?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며 가진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 위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면 내 자신의 영광이나 나의 육신적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주 기도가 변합니다. 내가 만일 어떤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도하기를 오 주님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내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는 고난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오 나는 부활의 능력과 그를 알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도 바울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를 알고 그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은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능력을 원합니다. 나는 영광을 원합니다. 나는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나의 생활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장소보다 고난에서 더 배우게 됩니다. 내가 훌륭한 군사와 같이 고난을 견딜 때에 거기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한 것을 수락할 때에 주님 나의 생활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 저는 고난 당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함보다 하나님, 주님, 제가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생활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려 순종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제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뜻에 따라 주실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9절 말씀 히브리스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근원이시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깊이 뿌리박힌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평생을 통해서 성전에 가는 것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좋은 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그의 가르침을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할지 그리고 성전에서 경배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하면서 그는 7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오래 있었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욱 발전함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쯤은 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면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병만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인 발전의 정지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참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영적 성장의 중단이 가장 보편적인 병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지만 어느 수준에서 발전 없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25년 전에 말하던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정지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영적 성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보면 아직도 우유병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를 재미있게 하시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프도 치고 뭐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한번 단단한 음식을 맛보고 나면 다시는 우유병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나가서 옛날 마시던 우유를 그리워하여 마셔보지만 그들은 더 이상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단단한 말씀의 진미를 맛보고 나면 옛날 초보적인 우유를 마시던 시절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육신적인 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걸려있는 병이 영적 성장의 정지 상태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자라면 영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우유에 속하는 일시적 반짝하는 교리에 대해서 금방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신은 여보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이오. 사탕같이 달콤하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흥분되는 말에 대해서 오이 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놀랍다. 감탄을 하지만 이것은 마치 솜사탕과 같아서 즉시 녹아내리고 참으로 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구원이나 구속 같은 교리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서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숙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걷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나의 목회의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나는 설교자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격의 위치만을 추구해왔습니다. 메시지마다 나는 복음주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것을 첫째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고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일 그 안에 사람의 수가 많지 않으면 비숍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 전도를 하는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갈등에 빠져있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설교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중생한 자에게는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설교만 한다면 교회는 결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성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구원 얻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해야 함도 잘 알고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까지는 그들은 결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항상 반복할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교리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탄이 자주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른 뜻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취하여 본문의 원뜻에서 벗어나 격리하여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사람이 실수하고 심지어는 참남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닭이 두 번 울었을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참남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함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며 사도로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하시거나 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는 인내하시며 우리의 행한 악을 따라 갚지 않으심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심히 높습니다. 사탄은 자주 타락한 자에게 이란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이제 끝이야.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것을 보느냐? 너는 이제 희망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 너는 이제 구원 얻을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많은 경우에 이 구절에 대해 사람들이 찾아와서 카운슬링을 요구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거리 전화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믿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어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왜냐하면 당신이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 당신은 전화도 걸지 않을 것이고 무관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고 차가워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 자책도 없고 무관심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염려한다는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당신에게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구절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의 머리를 죽도록 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래와 같이 암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유대 종교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간 유대인들에게 쓴 글로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미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란 말씀은 나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며 들으는 길가에, 들으는 돌짝밭에, 가시밭에, 들으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이것은 사탄이 와서 즉시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뿌리가 결코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작용도 반응도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굳어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짝밭 위에 흙이 얄팍해서 싹이 빨리 솟아나옵니다. 바위 위가 되어서 따뜻하고 좋아 싹이 속히 돋으나 해가 떠서 뜨거운 햇볕이 쬐이면 흙이 깊지 못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금방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흥분되어 예수님께 한동안 큰 관심과 열심을 내다가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어 조그마한 폭풍 아니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들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나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성장은 하나 그들의 생활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어려움을 갖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본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숨겨진 계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되었든지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는 결코 당신을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신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께로 오기를 원치 않으며 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은 자들에게는 회개할 자리도 없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도 교회 나간 적이 있고 그곳에 앉아서 찬송도 불렀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지칭해서 말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 구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굳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굳어 있다면 아주 염려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금 씨 뿌리는 농부와 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내는 씨도 있고 과일을 내는 씨도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땅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땅이 밭을 잘 가꾸어서 씨를 뿌린 자에게 좋은 채소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농부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제가 믿기는 바울이라 생각되는데 저자인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한 저주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지고 또한 당신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또 영적 성장이 중지되고 타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십시오. 그리하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소망에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나 의문이나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될까 하는 의심은 치워도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저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인식합니다. 왜 내가 그러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나 모든 것이 나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결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인가? 물론이죠. 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 결코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개념이나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끝까지 구원의 풍성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일한 것은 나를 게으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바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해주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도 귀한 약속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작은 약속의 말씀 구절을 담은 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약속의 말씀이 담긴 구절을 뽑아 읽어보면 너무도 많은 좋은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집 벽에다 붙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딸의 방에 벽에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밤에 두려워하는 어린 딸의 방에 벽에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것은 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일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사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함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야곱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외삼촌의 두 딸과 거기서 봉사하며 얻은 소와 양떼들을 모두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야곱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의 작은 신상을 훔쳐왔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의 많은 종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를 만나는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며 손을 대는 날에는 내게 큰 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를 원하였으나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감히 손을 대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말로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렀을 때에 말하기를 너는 나의 재산을 모두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17년이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나의 임금을 10번이나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취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라반은 말하기를 너는 나의 딸들을 말없이 뺏어갈 뿐 아니라 손자들에게 작별 키스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소와 양떼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의 신상까지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도둑당할 수 있는 신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나 그들이 이와 같이 흥분할 때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 옷 속에 숨겨놓은 단칼을 뽑아들고 찌를 듯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라반의 대화 분위기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힘든 날이었고 맥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라반이 떠나자마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온 자가 말하기를 당신 형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을 맞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야곱은 형인 에서와 마지막 접견에 사는 말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는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만나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심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야곱은 말하기를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며 내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 내일 당하는 일이 고통스러울 때에 형제가 자기를 미워하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올 때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함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그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 그리고 둘째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간직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즉시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때에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까지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 속에서 믿음이 시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선진들을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로서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내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한 주간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가 인내로서 기다린 후에 그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한 대로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불가능이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일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시면 거기에 불가능이란 단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질 일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힘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되는 곳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항상 그 일을 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하면 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당신을 어렵다는 말을 빼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믿지 아니하며 나의 재능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나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능가하여 풍성히 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로서 기다려 약속을 받았습니다. 불가능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구원을 얻기에는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불가능은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것을 할 것을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하겠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가 다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성경을 두고 내가 할 것을 맹세하네 라고 말한다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논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맹세란 그러한 논쟁을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 예, 내가 했다. 아니, 하지 않았어. 라고 논쟁하다가 내가 지금 하지 않았다고 성령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 좋아. 내가 당신이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시간에도 말했듯이 내가 오늘 밤 그곳에 갈 것을 나의 고양이를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맹세하는 것이 아주 큰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맹세할 때에 어느 것을 지켜야 하고 어느 것은 아니 지켜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 맹세는 아니 지켜도 되지만 만일 제단 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맹세할 때에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면 제단 위에 있는 금을 놓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맹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며 당신이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증명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이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맹세하는 목적은 논쟁의 종지부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부를 논쟁하다가 어떤 사람이 맹세함으로 논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맹세를 할 때에 좋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다른 말을 하여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되돌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의 모사의 불변하심이 그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의 모사는 그의 말씀이요 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로서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피난처인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원수가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 다음 주에 또 와서 집세를 독촉할 테인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여기가 내가 도망할 피난처입니다. 여보게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에 따라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네. 집세 낼 돈이 올 것이네 라고 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전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피할 안식처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문제점에 적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원수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겁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도망하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의 피난처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나의 영혼이 여기에 닻을 내리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영광스러운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는 소망의 닻이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닻을 내렸으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구세주의 사랑 안에 깊게 굳게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 나의 영혼의 닻,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6장 19절 하반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즉시 나아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휘장 안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 즉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통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제단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휘장 안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의 하신 말씀에 굳게 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음 주 7장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제사장직을 비교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10장까지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8장과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 안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곳이 당신의 피난처입니까? 그 말씀에서 큰 위로와 안위와 확신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유산받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게 하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시며 날마다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며 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성령께서 당신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랑과 말씀의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모든 풍성함을 당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기를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